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 사건이 벌어진 지 오늘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객기 추락 현장인 우크라이나 흐라보프 마을에서는 오늘 희생자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와 반군 측은 이를 부인하며 우크라이나 군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참사로 38명이 희생된 호주의 한 지역신문은 오늘 도네츠크에 있는 친러시아 반군 기지에서 지난주 입수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친러 반군들이 추락한 사고기를 자세히 살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며칠 안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각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개혁안에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반대한 뒤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어제 유럽채권단이 제시한 세금 인상과 연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추가 긴축 조치들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내 반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상당수 그리스 시민들이 정부의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가두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시 폐쇄됐던 그리스 은행들이 곧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독일 의회가 오늘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원들에게 협상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오늘 모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경찰은 오늘 오전 기자 피라미드 인근 탈레이비아 마을에서 이슬람교의 오전 기도회가 끝난 뒤 가두 시위가 벌어져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로 외곽의 이슬람교도 근거지 나야 마을에서도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는 이슬람교의 금시월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 피트르 축제에 맞춰 벌어졌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년 전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정기적으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풍 난카가 일본 서부 지역을 강타해 적어도 두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어제 창문을 보수하던 70대 노인이 불어난 물에 빠져 숨지는 등 두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1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또 강력한 비바람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 우려로 주민 수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혼슈 일부 지역은 태풍이 상륙한 어제부터 이틀 만에 600mm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태풍 난카의 세력은 약화됐지만 해당 지역에는 여전히 시속 150k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되고 열차와 선박 등 대중교통 운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 난카가 방향을 선회하면서 다음 주 초쯤 일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군사시설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군시설 두 곳에 총기를 난사해 해병대원 4명이 숨지고 범인도 사망했으며 몇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범인이 채터누가 상간의 해군 모병소에 20여 발의 총격을 가해 모병관 한 명이 다쳤으며 이어 10km 떨어진 해군 작전 지원센터에도 총기를 난사해 해병대원 4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무함마드 유세프 압둘라지즈라는 이름을 가진 24살의 쿠웨이트 출신 미국 시민권자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 경찰 검문소에서 어젯밤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은 차량을 몰고 가던 19살 청년이 검문소에서 경찰의 정지 지시를 받은 직후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발로 공격범은 숨지고 경찰관 2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은 범인이 또 테러 직전에 내무부에 근무하는 대령 계급의 자신의 삼촌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삼통 문제에 있어서 복직이 기존에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한해전보다 소폭 줄어들고 남북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9월 열리는 서울 안보대화에 북한을 초청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어제 약 1년 만에 재개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북측이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임금이라든지 삼통 문제에 있어서 북측이 기존에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쪽은 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북측에서 요구하는 근로여건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유연한 자세를 좀 입장을 좀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경직된 자세를 푸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하루 전 약 1년 만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고 13시간 가까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성결과제인 통행통신 통관 등 삼통 문제에 대해서도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삼통 문제와 근로여건 개선과 같은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월 최저임금을 5% 이상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삼통 문제를 5.24 조치와 연계시키는 것은 공동위의 개최 취지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통 문제와 임금제도 개선 외에도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와 남북 연결도로 개설과 보수, 또 공단 내 타가소와 북측 진료소의 확충,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관심을 보일 만한 공단 내 기반시설 보수 등을 제안하며 한국 정부는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은 임금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공동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회담장을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차기 회담 일정은 물론 남북관계도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공동위 7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2개 항목을 적용해 3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단 종전 기준대로 납부하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17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와 관련해 합의 불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오늘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통치 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행사 준비 초기인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미사일과 함께 240mm 방사포 등 포병 장비와 장갑차 등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0월 10일 전후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한 해 전보다 소폭 줄어든 1%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북한 경제는 2011년 0.8%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뒤 2012년 1.3%, 2013년 1.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농림업과 광공업의 증가세가 2013년보다 둔화됐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 증가세가 확대된 게 성장에 기여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명목 국내 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농림업 생산이 1.2% 늘었으나 1.9%를 기록했던 전년도보다 증가세가 줄었습니다. 축산업과 수산물 생산은 호조를 보였지만 옥수수와 감자 생산이 줄어든 탓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도 2013년 1.1%에서 0.8%로 부진을 보였습니다. 경공업 생산은 섬유와 의복, 신발 부분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도보다 1.5% 늘었지만 중화학공업 생산 증가율이 1.0%에서 0.5%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광업의 경우 석탄과 비금속 광물 채광 덕분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증가율은 1.6%에 그쳤습니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건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2013년 1.0% 감소해서 1.4% 증가로 돌아섰고 서비스업 생산도 2013년 0.3% 증가해서 1.3% 증가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은 34조 2천억 원, 미화로 약 298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명목 국민 총소득의 44분의 1 수준입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미화로 약 1,200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이보다 21.4배가 많은 25,900달러였습니다. 2013년 20.8배였던 남북 간 1인당 국민 총소득 격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수출은 3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광물성 생산품 수출이 전년도보다 17%나 줄어든 때문입니다. 수입은 기계류와 섬유류가 늘어 전년 대비 8%가량 증가한 4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외 무역 규모 격차는 2013년 한국이 북한의 147배에서 지난해에는 144배로 약간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북핵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납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북핵협상 재개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육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상하이와 베이징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오는 23일쯤 베이징에서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최근 정세 변화와 북핵 문제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의 중국 방문은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 나라가 최근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북핵협상으로 쏠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간 긴밀한 협의와 숙고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방중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특히 방중기간 중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 있는 주요 연구기관과 언론사, 대학 등을 찾아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을 광범위하게 만날 방침입니다. 상하이에선 푸단대와 상하이 사회과학원,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동방조보, 그리고 베이징에선 국무원 세계발전연구소와 국제문제연구원, 중앙당교, 베이징대, 인민일보, 그리고 신화사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협상 당사국에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고 이란 사례의 경험이 이들 국가의 북핵 공조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황 본부장이 중국의 여론 주도층을 광범위하게 만나는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공조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P5 플러스 1이 단합된 모습으로 공조를 통해서 이란 핵협상을 타결했다는 등 계기적인 걸 활용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5자 간의 공조 그리고 협력 그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압박하는 이런 어떤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 핵협상 타결의 교훈으로 대화와 협상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협상이 북핵 문제 등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화와 협상으로 중대한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이 6자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6개 유관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된 그런 방식이 북한 핵 문제에도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황 본부장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번 합의의 시사점을 설명해서 주목됩니다. 이 관리는 누구나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란 핵협상의 성공적 이행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맞물리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uld hope that as this agreement goes forward and it is shown that all parties will comply, that Iran will keep its commitments, and that
이란 핵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히어먼 차관은 16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나와 이번 합의가 진전되고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를 지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도 현재 추진 중인 매우 위험한 경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모든 상황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특성과 역사가 있는 만큼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특히 평화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one thing I will say, and I would say to the North Koreans, is that this agreement demonstrates that one can come out of isolation.
셔먼 차관은 이어 육자 회담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단합된 전선으로 나가기 위한 영내 동반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오는 9월 열리는 서울 안보 대화에 북한을 초청했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북한이 참가한다면 남북 간 양자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 안보 대화에 북한을 초청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울 안보 대화에 북한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10시 25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의 명의의 초청장을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 앞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한국의 차관급으로 북한 내 대여섯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지문엔 구체적인 의제 설명보다는 서울 안보 대화에서 다양한 평화, 안보 의제 등 국제적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내용의 소개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번 북한 초청에 대해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점이 고려됐다면서 북한이 참가한다면 남북 간 양자 접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문 연구위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또 안보협력, 긴장 완화, 평화 뭐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긴장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이 거기 참여를 해서 대화를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면 제일 좋은 거죠.
문 연구위원은 북한이 다른 다자안보회의에도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서울 안보대화 참가 여부를 떠나 한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초청에 후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안보대화 직전인 다음 달 미한연합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서울 안보대화 현안들이 핵 비확산, 한반도 통일 등 민감한 주제들인 만큼 북한의 참석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지도라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되죠. 지금 이런 긴장이 높아지는 게 현재 국면이고요. 막상 그 SDD가 있는 그날까지 뭐 남북관계가 바뀌는 흐름을 봐서 북한이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여지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서울 안보대화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서울에서 열어온 안보 행사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차관급 국방관료와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과 핵 비확산 등 국제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해왔습니다. 올해 안보대화는 오는 9월 9일에서 11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며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두 33개 국가 대표들과 유럽연합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노력에 동참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군이 갖고 있는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최대 25억 달러 규모인데 한국이 추진하는 사업 규모와 차이가 있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가 14일 한국군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승인해 의회에 인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F-16 전투기 134대로 총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량 사업의 주 계약 업체가 F-16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굴먼이지만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한국 당국과 계약 업체들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2년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자로 영국의 BAE 시스템즈 미국 법인을 최종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비용이 이후 17억 달러까지 치솟자 한국 방사청은 지난해 11월에 계약 취소를 발표한 뒤 새 계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BAE 시스템과 한국 정부는 계약 이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각 미국과 한국 법원에 입찰 보증금 등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F-16 전투기 성능 개량 대상에 150대 최신 모듈러 미션 컴퓨터와 레이더, 피하 식별 시스템, 레이저 유도 폭탄 등 여러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번 사업 승인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계약 규모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사업 규모를 25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한국 방사청은 15억 2천만 달러 수준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은 최대 시속 마하 2.0으로 블록 30의 경우 최대 3,200km를 비행할 수 있고 기관총과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성능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투기 가운데 하나로 성능 개량 사업이 각국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에서 F-16 성능 개량 사업이 한국의 영공 방어와 미국과 한국의 상호 운용 능력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우 박사가 김재일 위원장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숙청 정치를 비교 분석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 박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발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그 독재 정치의 기본 속성이 권력을 승계받게 되면은 일단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엘리트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자기에게도 충성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떤 검증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이제 그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네. 이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를 보니까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자. 어떤 차이가 있나. 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한번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 네. 지난 3년 반 사이에 발생했던 예. 그 주요 숙청 사건들 간단하게 정리를 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2012년 들어서자마자 이제 2011년도 12월 달에 아버지가 죽고 그러고 나서 들어서자마자 4월 달에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숙청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로부터 그 2012년 1년 동안 일어난 일은 아버지에게 김정일에게 충성했던 모든 신하들을 밀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리용호 총참모장이 해임되고 또 처형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영춘, 김정각 인민무력부장들이 해임되고 사실상 숙청이죠. 이제 그게 1단계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13년도에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는 일종의 친인척에 대한 숙청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장성택을 처형하고 고모 김경일을 사실상 정치적 식물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자기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네.
그리고 장성택의 추종 세력을 숙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거는 그 김정은 자기가 발탁했던 인물들이에요.
네.
그 현영철이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을 숙청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 스스로 아버지 세력 다 몰아내고 자기가 발탁했는데도 그 가신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숙청해 나간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한 집권 초기에 숙청 작업을 벌였는데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었죠. 그리고 95년도에 바로 그 함경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단에서 쿠데타 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라는 거는 김정일 정권을 둘러엎겠다는 그런 쿠데타죠.
네.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가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죠. 숙청되고 처형당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95년부터 권한행군이 시작이 되니까 막 주민들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주민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이 기회에 육군단 사건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 자기는 신하들이 자기한테 다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95년도 쿠데타 사건 이후에 97년부터 심하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엘리트들에 대해서 보다 심화해서 성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약 2만 5천 명을 정리를 하죠. 숙청을 하고 한 40여 명이 처형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정은 시대에도 보면은 고모부 장성택이 어떻게 보면 반당 반혁명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고모부 장성택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누구든 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피해망상적인 측면에서 엘리트들을 숙청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비슷하죠.
네, 이 비슷하면서도 이 김재일 위원장과 예. 김국봉 위원장의 숙청 정치의 차이점은 있나요?
아 물론이죠.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김정 아까 말씀드린도 집권 초기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신하들만 골라내고 좀 더 좀 적대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내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김정일도 김정은도 집권하고 한 2년 차가 좀 지나면서 이 숙청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첫째 이제 그 김정일은 대부분 교화소나 정치적 수용소로 보내서 정치범 수용소요 보내가지고 나중에 다시 슬럼들은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은은 공개 처형 아주 잔혹하게 공개 처형하는 것이 김정일 시대하고 좀 많이 다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숙청 목적 면에서 보면은 김정일은 당시가 경제난이 아주 심각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잠재적 적대 세력을 내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경제난의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민심 수습용으로 활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김정은이는 이 자기 콤플렉스로 권위 확보, 무조건 권위 확보. 나한테 대드는 놈 무조건 처형된다.
네.
불경죄죠. 예를 들면 건성건성 박수 친다든지,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았다든지, 지시 불이행이라든지 주로 이런 용도 그 제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그 김정은하고 김정일하고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김정일은 장성택한테 숙청을 맡겼습니다. 조사를 지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숙청한 다음에 민심이 동요하니까 다시 숙청 지도 세력 중에 일부를 골라내서 처형을 하면 역숙청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민심을 무마하고 상호 견제하는 노련한 통치술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보면은 후견 체제 몰아내고 친인척 몰아내고 자기 최근에 발탁한 측근도 몰아내고 지금 뭐 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재일 위원장의 숙청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김정일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 95년도에 숙청을 시작해가지고 한 98년도 정도에 심하저 사건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조명록, 김영춘, 현철의 김기남 이런 핵심 엘리트들, 자기한테 진짜 충성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남아서 김정일 죽을 때까지 한 13년 정도를 같이 가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그 독재국가에서 독재국가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그 독재자와 충성스러운 엘리트들을 포진하는 지배연합이라 그럽니다.
네.
그 지배연합이 안정적인 지배연합이 있을 때 그 독재정권이 안정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김정일은 한 4, 5년 정도 숙청을 하고 이제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해가죠. 그런데 김정은은 인민무력부장 5번 갈아치우고 총참모장을 4번 갈아치우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자기 측근 실세 엘리트들도 지금 막 처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김정은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
네. 또 누구도 지금 자기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컴플렉스 내지는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아니면 독재자로서의 완성도가 좀 높아져야만 자기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좀 없어지고 정상적인 독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앞으로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 4년은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말은 안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층이 예.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 엘리트층의 예.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벌써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정도 김정은이 뭐 마식령 스키장 세포 등판 목장이죠. 그다음에 저기 뭐 평양의 10만 호 아파트 건설 뭐 물놀이장 뭐 이런 건 막 사실 재정도 없어요.
네.
돈도 없는데 그냥 국가적인 사업을 막 벌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공포에 질린 신하들은 아이고 맞습니다라고 옳소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이제 이런 정치 때문에 북한의 사실은 앞으로 대내외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이 누구도 숙청될 수 있는 상황에 공포가 만연되게 되면은
네.
사실은 엘리트들이 어쩔 수 없이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독재자의 마지막은 측근에 의해서입니다.
네.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독재자가 끝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김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펼치고 있는 숙청 정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교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 의회에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씨가 최근 상원의원들에게 미국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성원서를 보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전원의 사무실에 지난 13일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인편으로 전달됐습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16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청원서는 각 상원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작성됐고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prepared a letter to every senator and we included the signers from their state. Basically, everyone except for
숄티 대표는 다만 지난주 상원에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에게는 청원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북한 제재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숄티 대표는 메넨데즈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 측에는 이 같은 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2주 만에 1,300여 명의 미국인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숄티 대표는 노스다코타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reason why we spent so much energy focusing on the Senate is because we want the senators to know there's a lot of Americans who really care deeply about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주민들을 깊이 걱정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점을 상원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같은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지난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무산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상원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미 의회가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서명을 받아 서명자가 2천 명을 넘으면 또 한 차례 청원서를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지난 2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또 상원에서도 지난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 경제 협력 현장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매장이 서울 안국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지난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 실조로 치료받은 어린이 수가 전년에 비해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차는 15일 발표한 북한 가뭄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2013년에 비해 38%나 많은 어린이가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급성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기가 지난해 가뭄이 진행됐던 때와 일치한다며 가뭄의 영향으로 어린이 영양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올해도 계속된 것을 감안하면 지병에 걸린 어린이가 훨씬 증가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현재 북한 내 경구용 수분 보충 소금이 부족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설사로 인한 어린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140% 증가했습니다.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에서도 각각 71%와 52% 증가했고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34% 증가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마실 물과 농업 용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건과 영양, 위생 상황이 악화돼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올해 대북 지원 활동에 총 1억 4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5일 현재 모금액은 3,3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6월 19일 북한 보건성에 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의료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보노 유니세프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 물품에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포함됐다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의료용품을 추가로 주문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평양, 남포시를 포함해 94개 시군에 설사와 폐렴약 등 23개 필수 의약품을 지원했으며 지역 병원에 영양제 1,000개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황해북도 응파군 내 1,300여 가구에 3개월 분량의 수질 정화제와 물 저장 용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북한의 설사 치료를 위한 경구용 수분 보충 소금과 영양제, 보충식, 중증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수액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치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보건과 영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유니세프의 지원품이 가뭄 피해뿐 아니라 홍수에도 대비하는 것이라며 홍수가 발생할 경우 설사와 수인성 질병, 어린이 영양실조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지난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어린이 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 김현진 기자 보도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상회가 문을 연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 경제 협력 현장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 공단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매장이 서울 안국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개성공단입니다.
네. 아, 신문 보고 왔어요.
아, 보고 오셨어요? 네. 귀찮은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저희 길 안내가 아직 좀 더 안 돼요.
서울 안국동 풍문여고 앞에는 특별한 상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개성공단 상회인데요. 조금은 투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의 이 가게는 의류부터 작은 보석함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게 입구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철길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한국의 개성공단이 철길을 통해 대륙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개성공단 상회는 어떤 곳인지 이종덕 개성공단 상회 부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개성공단 상회는 개성에 입주한 기업 124개 중에서 디자인력과 제품 제조 능력이 있는 12개 업체가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편집샵입니다. 품목은 양복, 와이셔츠, 난방, 니트, 보석 상자, 청바지, 아웃도어, 양말, 남녀, 란제리, 언더웨어, 그 다음에 이 숙녀복, 토탈, 장갑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려운 시기를 보낸 회사들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던 중 조합에서 통합된 상표를 만들고 점포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 부문 기업 79개 중 12개의 기업의 의류 제품이 개성공단 상회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 뭐 절반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에서 저희 조합사가 직접 만들어서 이 상회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중간 유통 과정도 없고요. 그래서 뭐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을 한국의 국민들이 입는다는 건 단순히 옷을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개성공단 이 상회를 열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개성공단에 대한 좀 이미지를 어두운 이미지에서 밝은 이미지로 바꾸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개성공단은 이 남북 화해 장소고 경협의 장소인데 이 개성공단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성공단에서 만든 그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이 상해에서 판매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그렇게 어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수한 제품의 밝고 이 세련된 품질만큼 좋은 곳으로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셔츠 좀 볼까요?
네네. 셔츠 지금 많이 하시는 게 이런 체크 패턴이나 그냥 기본 클래식 라인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정장 입으셔도 되고 그냥 단품으로 연출하시기도 예쁘시고.
보석함과 다양한 의류 제품들이 2층까지 전시되어 있는데요. 9월 개장을 앞두고 아직 정식으로 모든 물건을 진열해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인근의 직장인들이 모여드는데요.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덕에 이곳 직원들은 항상 분주합니다.
많이 나가는 물품이요. 지금 남자분들은 셔츠 많이 보시고요.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냉감 소재 많이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오시는데요. 이제 개성이란 단어로 조금 이렇게 되게 정겹게 다가오시나 봐요.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데 오셔서 되게 뿌듯해하시고 그 공단에서 제작한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여자분들 속옷도 있고 보석함도 있고요. 남자분들 정장도 있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뭐 연령대 상관없이 고루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 대해 군사적 긴장이나 정치적 갈등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떠올렸던 고객들은 질 좋고 저렴한 상품들을 보면서 개성공단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라고 해서 상품의 질이라든가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품을 직접 보니까 백화점 상품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개성공단이 아마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그 접점이잖아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 그런 걸 떠나서 남북한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옷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그냥 평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고 가격대도 백화점보다 괜찮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좀 젊은데 캐주얼한 청바지나 셔츠류 같은 게 편해 보이고 질도 좋아서 눈에 띄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요 셔츠를 만드는 대일섬유에서는 그 유명 브랜드에서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중간 마진 없이 가격대가 측정이 돼서 아마
개성공단 상회는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까지 30개의 점포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인터넷 판매와 수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덕 개성공단 상회 부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 창원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 북한산성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저기 추진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서 다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8월, 9월 매월 오픈하는 대리점이 늘어날 겁니다.
특정이 돼서 아마 구매하시기엔 조금 저렴하실 거예요.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셔츠는 다 25,000원씩이요.
아, 그래요?
네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이 한국의 국경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조선사회주의 헌법이 있고 한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오늘 오전 입법 최고기관인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경축사에서 67년 전 한국의 국체를 세우는 초석이 된 이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나라의 정신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혼인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새로운 전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한국 국회 정의화 의장의 제헌절 경축사였습니다. 이 헌법도 시대에 맞게 바꿔져야 한다는 내용이군요.
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 9차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맨 마지막 개정이 1987년이었는데요. 28년 전 시대적 기준에 맞췄던 헌법은 이제 그야말로 헌법이 됐다면서 시대가 달라진 만큼 시대 요구에 맞게 헌법을 바꾸어야 국가도 또 도약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네. 한국 국회의장이 오늘 북한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하면서 한국 국회 안에 북한 국회의원들을 위한 장소가 상시 준비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국 국회의사당을 건립할 때 통일시대, 이 남북 양원제에 대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그 한국 국회가 서울 중구에 있었는데요. 여의도 개발과 함께 1975년 8월에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우게 되면서 통일이 되면 남북이 양원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남북 국회가 동시에 회의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본회의장을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하나는 그 한국의 정치권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로 그 텔레비전 영상에 소개되는 국회 본회의장이 바로 그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뭐 예산결산위원회 등 각 분과 소위가 열릴 때 쓰이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은 광복 70주년의 참다운 뜻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적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남북 간의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군요. 관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관객 500만 명은 올 들어서 개봉된 한국 영화로서는 흥행순위 1위입니다. 영화의 제목에서도 연상할 수 있는 대로 2002년 연평도 인근에서 있었던 제2 연평해전이 이 영화의 소재입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서해 무장 충돌 사건이죠. 올여름 한국 극장가에서 예상을 뒤엎고 개봉 4주째 고속 순항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상영되기 전에는 이런 흥행 분위기를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분명 국민들에게 애국을 호소하는 애국 영화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그 화려한 액션이 있는 영화, 또 뭐 헐리우드 영화의 재미에 길들여진 한국 관객들에게 이렇게 애국을 호소하는 영화는 좀 흥행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 보통의 인식이었는데요.
네.
실제 영화 제작 자본이 부족해서 제작 기간은 보통 일반 영화의 2배 이상인 7년이나 걸렸고요. 그동안 주연 배우가 바뀌고 투자 배급사가 바뀌는 고진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제작비도 모금 형식으로 모아졌다고 하죠?
네. 대국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으로 부족한 제작비를 모아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관객들이 제작비를 기부하는 인터넷으로 모금하는 그래서 7천여 명이 후원해서 제작비를 마련했는데요. 이 정해졌던 개봉 날짜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흥행이 될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또 영화에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좀 정치적인 표현 방식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 영화 상영이 시작되면서 이런 예상, 우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상과는 달리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네,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이 100만 명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개봉 4주째가 되는데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의 관객을 동원한 500만 영화가 됐고요.
네.
7년 전 2002년 6월에 실제 일어났던 전투였지만 당시 월드컵 열기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던 연평해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어떤 사람의 남편이자 또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그 안타깝고 처참한 죽음과 상처를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해했고 또 고마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관객들의 관람이 이어지고 있고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일보 오늘 관객 500만 명 돌파 소식을 전하면서 영화 연평해전을 500만 명이 참전한 영화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이제 종식 선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한국의 메르스 관련 상황이군요. 이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가 12일째라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메르스 진정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새 감염자가 확인되면 진정세 얘기가 사라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환자가 12일째 나오지 않은 지금 확실한 안정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대로 간다면 곧 한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는 종식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지난 5월 중순경에 시작이 됐었죠?
네, 5월 20일 중동을 다녀온 여행자에게서 첫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 여러 곳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에게 전염이 일어났고요.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고 접촉자들이 격리되고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등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6명이고요. 이 가운데 36명이 숨졌고 134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격리 또는 폐쇄 조치됐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곧 풀릴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군요.
네. 메르스 사태로 전국 15개 중소 대형 병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병원의 격리 또 폐쇄 조치도 내려졌었는데요. 특히 메르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고 의사와 간호사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서울 삼성병원에 대한 격리 해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오늘 메르스 확산 중심지였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분 격리 조치를 마지막 환자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20일 0시를 기해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그 감염병에 대한 종식은 그 WHO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안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만 한국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종식 선언 기간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16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의 상태가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환자가 언제 완치 판정을 받을지에 따라서 종식 선언 시기가 결정되고요. 한국 보건당국은 메르스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 선언은 앞으로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